노아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극심한 변화와 고통 속에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철저히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아니 온몸으로 그것을 느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생물들이 다 물속에서 죽고요, 천지가 뒤바뀌고요, 그리고 지각변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쿼런틴을 지내는 것처럼 100일이 넘도록 그 방주에서 식구들이 동물을 돌보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고, 그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땅에, 마른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속에 다짐했을까요?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렇게 돌아가지 말자.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얼마나 이렇게 다짐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온라인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다 울었어요. 성도님들 제가 연락해보면 다 우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참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도 하고, 다 울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파에서 누워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옷바람에 여러분 간식을 드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노아도요, 노아 이야기가 마지막을 보면요, 노아가 술 취해서 곤드레만드레 몸을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 셋이 이제 오는데 막내가 바로 그 형들에게 쫓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벗고 자고 있다 하고 수치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형님들은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뒤로 접근해서 가리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잠에서 깨어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런데 그랬던 노아가 또 이런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까지 저주하게 만드는, 그 저주가 지금까지도 이르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오늘 그는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아, 심판이 죄를 없애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무서운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도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 가운데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오직 우리의 죄를 없애실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어떤 심판과 벌받는 것으로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씻어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는구나.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완전히 죄 없는 민족으로 다시 시작하셨는데, 경건한 자손으로 다시 시작하셨는데 또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뿐만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바로 몇 대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죄를 짓다가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다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모여서 하나님 주신 명령과 반대로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제 홍수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엄청난 사태가 전 세계를 훑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컨 웨이브가 온다는 말도 있고, 정말 그 이후에 첫 번째 웨이브만으로도, 이 바이러스 사태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뉴 노멀,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 위에 다시 우리 삶을 설계해야 될까요? 그전처럼 그냥 돌아가는 것, 이게 목표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이 과연 우리가 돌아갈 만한 건강한 것이었는가?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만일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변화의 기회를 주셔서 뉴 노멀을 주시는 것이라면 전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설계돼야 되고 디자인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세 가지를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잘못된 동기, wrong motive 위에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지금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이름을 내고, 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예,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만들고 알리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들이 추구한 두 가지가 뭡니까? 우리의 명예와 안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설계되길 원하십니까? 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쫓았다가 이런 재난을 맞이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았던가, 우리 이름을 내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삶을 살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까 하던 일,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바쁘게 살았고 그랬다면 우리는 다시 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가 세워야 될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 우리가 더 안전하게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받지 않으면, 경계를 받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재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에 맞닿도록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성을 만들고 탑을 쌓아서 하늘로 가자는 거예요. 하늘로.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죠? 땅 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단순히 하늘을 향하는 건물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신들을 향하여 가자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바벨 지역을 누가 시작했는가를 창세기 10장 8절은 밝히고 있어요. 바로 그 전장이죠. 바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수가 바로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가나안 자손이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전사였어요. 니므롯이요. 그런데 그의 나라는,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자, 오늘 바벨탑을 쌓은 곳이 어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탑을 쌓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바로 시날의 시작이 누굽니까?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여러분 니누웨도 아시죠? 아수르도 아시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조롱하던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시조가 오늘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날 땅의 시조, 바벨의 시조가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한 일은 뭐냐면요, 12절,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예, 시리, 시리와 성을 만드는 일이 그가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니므롯은요, 인류 역사상 모든 동방 종교의 시조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니무롯은 우리 요한계시록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마는 바로 세미라미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타무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이 아들이 멧돼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신비하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가 전해지면서 타무스, 니무롯, 그의 여인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 아들 타무스를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의 스토리, 모조 예수님, 페이크 예수님 스토리 같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한 이야기. 이미 사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을 이런 거짓 이야기로, 거짓 종교로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고대 문명의 모든 여신 숭배 사상이 시작된 것이죠. 이 종교가 바벨론에서는 이름 그대로 세미라미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시타, 그리고 아스타르테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에서 계속 성경책에, 여러분 성경책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된 거예요. 아스다롯,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 지역으로 에베소와 소아시아로 가서는 그 여신 이름이 바뀝니다. 다이애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딸 이름을 다이애나로 지으실 분이 계시면, 예, 여신 이름이에요.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데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죠? 성경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신이 이집트로 넘어가서는요, 오시라스라, 아이시스와 여신과 합체하여 호루스라는, 천리안의 눈이죠. 우리 그 피라미드에, 여러분 달러 지폐에도 있죠? 그 세상을 살펴보는 눈, 바로 호루스 신의 눈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신이 되었다. 인도로 가서는 칼리, 파괴의 신 칼리가 되었고요. 북유럽으로 넘어가서는 천둥신 도르가 되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는 도르죠. 도르와 비너스, 비너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리스로 넘어와서는 제우스와 아프로디티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북유럽의 도르와 또 그리스의 제우스는 같은 신입니다. 맥락이 같은 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의 근원이 뭐냐, 하늘을 닫고자 했던 그 욕망이 뭐냐, 바로 우상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하늘의 신, 성공의 신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추구하는, 이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신, 그들이 용맹하다고 그들이 섬기는 성공을 가져다주는, 부를 가져다주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미를 가져다주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그런 신들을 향해서 그들이 경배하며 쌓아올린 신, 그 성과 탑이 바로 오늘 그들이 쌓아올리는, 하늘을 향해 쌓고 있는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 인생을 쌓고 있어요. 잘못된 방법. 어떻게 쌓고 있나요?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예, they said to one another. 서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음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끼리 의견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자기들끼리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일부러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예, 뭐냐면 brick for stone,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 아스팔트를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돌과 흙으로는 높이 올라가는 건물을 만들 수가 없죠. 모양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네모 반듯한 단단한 벽돌을 만들기 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중동에서 나는 그런 모타르를 그들이 다시 재가공해서 아스팔트와 같은, 지금 우리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아스팔트와 같은 성분을 만들어서 이 당시부터 이미 그런 건물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진흙을 대신해서 아스팔트, 역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라 힘과 기술을 의지하여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여 하늘에 닿는 우리 신에게로 가는 그런 성을 쌓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따위는 안중에 없고 흩어지기를 오히려 면하자. 몇 세대 전에 우리 조상들은 홍수가 나서 다 물에 빠져 죽었단다. 우리들은 홍수 당해서 죽지 말자. 그래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아서 안전을 추구하자. 거기다 우리 이름을 걸고 흩어진 사람 다 이리로 모이시오. 흩어지지 말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티브와 그들의 모든 방법과 그들의 방향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번 세 번째 생각해봐요. 사람의 모든 힘과 기술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마음들이요,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힘과 기술, 과학의 발전으로 행복을 추구했는데요, 안전을 추구했는데요, 그것의 부작용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유전공학을 중요하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한, 제뉴인한 음식은 이젠 없대요. 우리가 먹는 쌀, 콩, 모든 식물들이요, 다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지네틱컬리 다 변조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식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좋다고 다 개발했어요. 이만큼밖에 날 수 없어? 그러면 이걸 마구 교잡을 시킵니다. 변형을 시킵니다.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대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게 뭡니까? 유전자 조작 식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과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인류 문명은 힘과 기술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행복과 건강을 약속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터넷 기술도 마찬가지죠. 세계가 손가락 끝에서 다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외로워지는 세대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50%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페이스북에 수백 명, 인스타그램에 수백 명. 그런데 절반은 외로움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디프레션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하나가 되는 것 같, 아이러니죠?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여러분, 지금 이런 온라인 사태에서 여러분 느끼시는 게 뭡니까? 행복함이십니까? 처음엔 새로운 경험이라서 흥미롭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불행해지지 않으시나요?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어제 이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오늘 보여드린 그 영상이 만들어지고 그 저희 노아 7살, 8살 노아에게 그걸 보여주는데요, 얘가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어디서 우는지 알아서 정명숙 권사님 말씀하신 데 울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노아가 인터넷으로 다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켜기만 하면, 태블릿을 켜기만 하면, 폰을 켜기만 하면 다 만날 수 있는데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힘과 기술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인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자, 흩어지지 말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공동체죠? 단일 국가, 단일 네트워크.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영웅시 되고 누군가 그 주권을 갖게 된다면요,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사람들은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혜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가 독일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떡하죠? 그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힘과 권세가 집중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가 행복해졌습니까? 600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요, 인종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너무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힘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중된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세계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서로 말하되 이런 방법이면, 이런 힘과 기술이면 얼마든지 우리 삶이 행복해지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채널이 열려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전 그게 보입니다.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타링크 프로젝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간간이 어떤 때는 샌디에고 쪽에서도 위성이 올라가면요, 그 누구죠? 예, 앨런 머스크. 예, 거기서 프로젝트잖아요. 위성을 자꾸 올려요. 이번에 사람 싣고 올라가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월드 레코드가 됐잖아요. 우린 그걸 기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위성이 올라갈 때마다 강조하는 게 우주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올라가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60개의 통신위성을 띄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를 계속 감싸고 도는 통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라는 웹페이지를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요, 이번 연도, 2020년 이번 연도예요. 이번 연도 안에 북미 지역에,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어떤 서비스요? 위성에서 쏴주는 초당 1기가바이트의 인터넷. 얼마예요? 45불이에요. 난청 지역이 없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대단하다고 지금 IT 자랑하고 있지만 지금 바짝 긴장해야 돼요. 전 지구 하늘 위에서 쏴주는 인터넷 세계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로 갈아타지 않겠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내년에는 온 지구촌이 초당 1기가바이트의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북극 끝도 남극까지 온 지구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엮어지는 거예요. 이건 오랜 페이스북의 그 창설자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깨달아야 된다. 과거에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한 성 안에서 한 언어를 쓰고 한 가지 랭귀지를 통해서 하나로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쳐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을 유지해보자. 하나님은 없이 그분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성공과 명예와 기술과 힘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모습과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역사상 힘과 권세가 집중될수록 그것은 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멸하고요. 그 힘이 세면 셀수록 그 경향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힘과 권세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타락하는 경향은 더 세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힘과 영광과 존귀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께만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하늘의 예배를 보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오직 주께 영원히 있나이다. 주께만 합당한 아이다. 주께서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이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불행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멋지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에서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가 유명해지지 않겠냐.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지 않겠냐. 우르르 네 이름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리고 내게 무릎을 꿇어라. 천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뭘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과 시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후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유혹과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모두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택하십니다. 힘과 권세와 기술과 어떤 인기와 명예 이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방법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전에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우리의 꿈과 목적은 무엇이었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큰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과 같이 내 안정과 내 평강과 내 건강과 내 행복, 우리 자녀들 그것이 아니라 큰 꿈을 꾸시는데요. 남을 섬기는 꿈.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꿈.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것처럼요. 여러분 은퇴를 하시는 분들의 많은 꿈이 뭡니까? 편안한 노후입니다. 그러나 70에 만일 은퇴를 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년이 더 남아있고요. 운 나쁘면 50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시간 아닐까요? 편안한 노후, 안정된 노후, 그것을 꿈꾸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프타임 강좌에서 배운 것처럼 리타이어가 뭐라고요? 타이어를 갈아끼는 시간. 그래서 더 30년, 50년 남은 내 인생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해 놨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고민해 보는 거죠.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까?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더 일찍 자신의 삶과 목표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다른 신, 성공의 신, 돈의 신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하늘로 우상을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땅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5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편안한 교회, 더 큰 교회, 더 쾌적한 교회, 더 신나는 교회, 더 모이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볼래? 우리가 전도 잘 못한다면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볼래? 우리 예배 함께 드릴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나누기 좋은 시대가 왔습니까? 나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다니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가요.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배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지 않나? 여러분, 함정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다시 교회로 전도해야 돼. 예수님께로 전도해야 돼. 그러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과 사역을 해야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야죠. 이게 우리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진짜 실체가 아니야. 지금 시대를 보라. 저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이 경고하신 때가 가까이 오는데 당신의 삶과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여기에 올인했다. 함께 갑시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목적을 제대로 한다면요, 세상 끝까지 나가는 우리 샘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한 가정들과 기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잘못된 방법, 우리의 힘과 노력과 기술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려면 기도해야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귀를 기울여야겠죠. 순종해야겠죠. 나는 지금까지 말씀 공부 숱하게 했어. 여러분, 말씀은요, 펴서 읽을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시대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받는 메시지가 달라요. 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지나면서 새로운 국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트라를 열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한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아무리 봐도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들끼리 모여서 편안한 교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말 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대로 아니에요. 온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제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을 구원해라. 그럼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이 진입하는 뉴 노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결정하는가?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무장하여 우리 다 함께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회와 가정들,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페트라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가 어느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며,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주님 샘물교회가 필요하셔서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세우신 뜻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샘물교회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한마음과 한뜻되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이 땅에 교회를 파송하시며 주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일에 우리 온 성도와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